1574년 선조 7년에 임금 앞으로 하나의 긴 상소문이 올라옵니다. 값술 만원 봉사라 불리운 만자가 넘는 이 상소문에는 조선의 병폐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대안을 내놓는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파에 눈이 멀지 말고 참된 인재를 등용해야 합니다. 백성의 허리를 굽게 하는 공납제도는 뜯어 고쳐야 합니다. 돈으로 군역을 대신하는 폐습을 막고 지방마다 국방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패한 관료체계를 바로잡고 무너진 도덕을 세우며 재해와 기근을 대비하여 조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상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100년 넘게 외세의 침략 없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고 대다수 관료는 개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선의 위기를 위기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상소문을 올린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삼품 우부승지,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던 율곡 이이 선생입니다. 그는 조선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고 한 문장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기국비국, 후부일, 심지대하. 이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며 날이 갈수록 썩어가는 큰 집일 뿐이다. 율곡의 경고가 무시된 지 불과 18년 만인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고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역사가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율곡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만큼 그의 진단은 정확했고 대안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450년 전 조선의 율곡의 외침과 같은 절박하고 무서운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말씀인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단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의 신앙을 진단하시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의 생사가 달린 긴박하고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생명과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전부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보내시는 편지이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450년 전 조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율곡은 기국비국 후불 심지대하라 해서 조선이 나라도 아니고 갈수록 안이 썩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겉은 교회인데 속에서는 심하게 영적 문제로 무너지고 있었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부요하고 평안해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안에는 화폐 주조를 하고 은행업이 발달해서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비옥한 리커스 계곡에는 목양과 목화 재배가 활발해서 옷이 유명했고 섬유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의료 수준이 높았고 당대 최고의 안약이었던 프리기아 안약이 만들어져서 로마 전역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서기 17년에 소아시아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도시가 다 무너져 내렸을 때 라오디게아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 정부의 도움 없이 우리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하겠다고 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부족함이 없었겠죠. 당시 초대교회들은 안에서는 이단으로 밖에서는 핍박으로 끊임없이 고통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큰 환난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비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단과 거짓 선지자가 너희를 흔들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지금 핍박으로 유배받아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만연하던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 말씀에 내부 이단이나 외부의 핍박이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조차 없는 부유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성도들은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정반대였습니다.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너희의 신앙은 무능력하고 열매도 없으며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에 불과하다. 너희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의 그러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은 내가 토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섭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평가하셨을까? 여러분은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때 부흥에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부흥에 가면 강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설교 많이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받아 뜨겁게 믿어야지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대충 믿으면 예수님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믿을 거면 이 자리에 있지도 말고 아예 교회를 나가십시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 말씀을 읽을 때면 그래 뜨겁게 믿어야지 신앙은 뜨거워야지 하는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제대로 뜨겁게 믿어야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사모해야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항상 뜨겁습니까? 누구나 처음부터 뜨거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같이 뜨거울 때도 있고 따뜻한 온돌 같을 때도 있고 미지근한 온기와 같이 하나님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섞여 우리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데 좀 미지근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토해내실 만큼 극단적으로 나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자리에 과연 누가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토하시겠죠. 그리고 대충 믿을 거면 믿지도 말고 차라리 차가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설사 오늘 당장 세상을 떠나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는 것이 복된 일이고 평생토록 아무런 헌신도 봉사도 열매도 없더라도 천국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임종세례 주고 군인들에게 가서 초코파이 주면서 예배당에 앉히고 기레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며 너희의 신앙이 뜨겁든지 아니면 믿지 말든지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그저 너희들은 신앙에 열심히 부족한 것 같아 더 열심히 해라 라는 경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부족한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신앙이라고 거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지근한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의 물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 남서부 데니즐리 지방에 가면 파무칼레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파무칼레, 목화의 성이란 뜻입니다. 하얀 석회암지대에 천연 온천이 솟아올라서 아름다운 절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서 휴양을 했고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파무칼레라고 이름 부르는 것은 불과 19세기부터였고 2000년 전부터 불리우던 이름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히에라폴리스입니다. 히에라폴리스가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히에라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골로새서 4장 13절을 읽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에바브라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에서 동시에 사역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세 도시는 서로 가까운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금융과 섬유와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에 있었던 것처럼 히에라폴리와 골로새 교회도 그 지역에 특산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물이었습니다. 히에라폴리는 오늘날의 파무칼레,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 사람들의 몸을 치유하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는 도시 뒤편에 있는 해발 2500m의 카드모스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는 차갑고 맑은 식수가 유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부유했지만 물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몇 킬로미터 떨어진 바스피나르 샘에서 수로를 연결해 물을 공급했고 지금도 그 수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미네랄 함량이 너무 높고 석회질 참전물이 너무 많아서 좋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항상 생각했죠. 옆 도시 히에라폴리의 뜨거운 온천수도 골로새의 차갑고 맑은 식수와도 비교하면 우리의 물은 미지근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런 사람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물이란 무엇입니까? 겉보기에는 똑같은 물이지만 몸을 치료하는 뜨거운 온천수도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시원한 식수도 아니고 마시면 토해버릴 미지근한 물. 그 신앙은 무엇인가? 겉보기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들의 삶과 신앙에는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고 생명도 없고 그런 가짜 신앙을 용납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토해버리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정이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죽은 신앙, 사망, 선고를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무거운 사망 선고를 내리셨는지 그 이유를 18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황금과 흰옷과 안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옷과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의 가난을 채울 금과 수치를 덮을 옷과 눈을 밝힐 안약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너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의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이미 다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걸 구하지 않아서 가난하고 수치스럽고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가까이 있었으나 그들이 가지지 못한 황금과 옷과 안약이 대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황금과 옷과 안약은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황금 같은 믿음, 정결한 그리스도의 옷,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 안에 없으니 황금 같은 믿음은 고사하고 연단도 성숙도 위기도 없죠. 그런데 그게 평안한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없으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버릴 일도 없죠. 그러니까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빈 털터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예수가 그 안에 없으니 믿음의 눈이 닫혀서 눈뜬 장님이었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한다는 소리가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보신 안타까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모시지 않고 나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으니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가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미지근한 물과 다름이 없다고 토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망 선고이죠. 그런데 그 사망 선고를 받은 이 못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0절 말씀으로 그림을 그린 두 가지의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은 워너 설먼의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윌리엄 홀만 헌티의 그림입니다. 아마 대다수 분들은 왼쪽 그림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림 중에서 원작이 어느 원작이냐면 오른쪽의 그림이 원작입니다. 무려 더 100년도 더 전에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보고 조금 더 각색해서 그린 그림이 우리가 잘 아는 왼쪽 그림인 것이죠. 윌리엄 홀만 헌트의 원화를 보면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등불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세히 보면 문 앞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이는 그 문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거나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가지고 계신데 왜 등불을 가지고 오셨냐면 집 안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둠을 빛으로 채우시고 사랑의 온기를 주시려고 등불을 들고 찾아 오신 것이죠. 그런데 저 그림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굳게 닫힌 문은 누구의 문입니까? 우리는 주로 이런 그림을 전도지에서 보기 때문에 저 닫힌 문을 불신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두드리고 계시니까 어서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세요라고 전도지에 써놓고 그것을 불신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저 문이 예수를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문입니까? 아니요! 그럼 누구의 문입니까? 누구의 문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입니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어 보이고 나를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 예배에나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마음 깊숙한 곳에 문을 닫아놓고 사는 사람, 오랜 세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주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저 문의 주인이라고 하셨지 언제 불신자들의 문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저 모습이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1954년 장로교 목사인 로버트 벙어 목사님이 쓴 기독교 고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동화책처럼 간결하지만 강렬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의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그 내부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변해서 서재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공간으로, 거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으로, 작업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밝혀내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 집 작은 벽장에 있는 곳을 보시고는 이 안에 썩은 내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열어달라고, 내가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벽장을 열어드리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기 싫은 내 부끄러운 모습과 상처와 비밀, 그리고 예수님 몰래 감춰놔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욕심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 대부분을 내어드렸으니 이곳만큼은 드릴 수가 없다고 거부했고, 예수님은 내가 이런 악취를 견디면서 이곳에 머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시며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저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대화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은혜도 받았는데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닫혀있는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이라는 이 책은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평행선과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행선이 뭔지 아십니까? 두 선은 언뜻 아주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선은 아무리 멀리 뻗어도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절대 만날 수 없는 상태를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두 평행선은 아주 가까워질 수 있지만 절대 만날 수가 없죠. 주님과 우리가 아주 가까워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만나지 못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고 교회 잘 다니고 예배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시는 방이 있고 그 문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과 내가 오늘도 평행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도 말랄 일이 없고 항상 간격만이 유지된다는 거죠. 사실 나는 내 마음의 집 안에 안쪽에 악취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드리워져 있고 저곳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나는 예수님께 마음의 거실도 드렸고 침실도 드렸고 지하실과 작업실도 드렸으니까 이 정도만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손만 뻗으면 예수님 닿을 만큼 가까워졌으니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니냐고, 다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 위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삶이 익숙해지고 이 거리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서 교회에서 사는 삶과 세상에서 사는 삶이 당연히 다르게 되고 말씀과 생활을 구분하여 말씀에서 가르치는 삶과 내 실제 삶이 달라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넘지 않은 선을 이미 그어놓았고 닫힌 문을 남겨둔 채로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꽤 괜찮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와 당신의 모든 간극을 뛰어넘어 나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나에게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걷기 위해서 죄악이 가득한 낮고 천한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너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가차없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기 위해서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사망을 넘어 생명을 버려 수많은 간극을 넘어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문 하나를 앞에 두고 나를 못 만나고 있다고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 문을 닫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문 밖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예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이 문까지 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너의 어두운 삶을 빛으로 비추어주고 너의 닫힌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너의 부끄럽고 얼룩진 상처에 내 옷을 덮어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너의 삶을 황금보다 더 귀한 열매로 가득 채워주리라. 문을 열어다오, 내 사랑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드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수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속으로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먼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왔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 작은 방 하나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서 계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내 자화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못난 나에게 오늘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 문은 아무도 열어줄 수가 없고 너만이 열어줄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면 주님은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의 곤고함을 덮으시고 나의 가난함을 채우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바로 이 예배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이며 바로 이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그 사랑은 여전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앞에 계신 주님을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깊숙한 곳, 주님이 서 계시는 곳에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내 삶의 모든 공간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문을 열고 나아갈 용기를 주시고 진실한 결단이 있게 하소서. 두 번째로 오늘 교구별 찬양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온 교구 가족들이 연합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의 참된 상태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부유하고 평안하다고 여긴 채 살아갔던 모습,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이려 애쓰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께 열어드리지 못한 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율곡이 선생의 경고처럼 우리들은 겉으로 멀쩡하나 속으로 썩어가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 없이 겉으로만 신앙을 포장하여 내면이 무너지고 있음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우리의 문 앞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며 황금 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물과 같이 무가치하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구별 찬양제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가득하여서 한몸 이루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